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존 볼튼 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북한이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서 한 약속에 부응하지 않았다며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2차 정상회담이 생산적일 것으로 생각하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어제 워싱턴에서 열린 월스트리트 저널 최고경영자협회 연례 토론회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 전망과 관련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볼튼 보좌관은 2차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한 약속들을 살펴보고 이를 실현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일어날 때까지 어떤 경제 제재도 완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2차 정상회담 개최 시기와 관련해서는 내년 1월이나 2월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아르헨티나 미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사항을 즉각 시행하고 앞으로 90일 동안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오늘 성명을 통해 지난 1일 시진핑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 정상회담이 성공적이었으며 합의 이행을 자신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양국 경제무역대표단이 90일 안에 명확한 시간표와 로드맵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협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이미 합의한 특정 사항에 대해선 이른 시일 안에 이행해 나설 것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일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정상회담을 한 뒤 중국 정부가 회담 결과에 대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은 러시아가 중거리 핵전력 조약 INF를 위반했다는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러시아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러시아는 이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계속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러시아 주재 미국 대사관은 어제 문서를 통해 러시아가 조약을 준수하지 않으면 미국은 중거리 핵전력 조약을 탈퇴할 것이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자하로바 대변인은 미국의 주장은 근거 없는 추측에 불과하다며 러시아의 위반 사실에 대해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달 30일 타계한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의 장례식이 오늘 오전 11시 워싱턴 국립대성당에서 국장으로 엄수됩니다. 장례식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내외와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지미 카터 전 대통령 내외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고인의 아들인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유족을 대표해 조사를 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은 예정되지 않았습니다. 국장이 끝난 뒤 부시 전 대통령의 유해는 텍사스주 컬리지 스테이션에 있는 A&M 대학의 대통령 도서관으로 옮겨져 지난 4월 타계한 부인 바버라 부시의 유해 옆에 안장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장례식이 열리는 오늘을 국가 애도의 날로 지정하고 공공 건물에 조기 개양을 지시했습니다. 중국과 포르투갈이 1대1로 사업을 포함한 양국 간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시진핑 주석이 어제 중남미 유럽 순방 마지막 방문국인 포르투갈에서 마르셀루 헤벨루 지소자 대통령과 이같이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회담에서 포르투갈이 하나의 중국 정책을 견지한 것을 높이 평가하며 포르투갈과 상호 핵심적인 이익과 주요 관심사에서 계속 이해하고 지지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포르투갈이 유럽연합 내에서 계속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해 중국과 유럽 관계 발전을 이끌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지소자 대통령은 이에 대해 포르투갈은 1대1로 구상을 지지하며 1대1로 유럽 길목의 중심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세제 개혁 정책에 반대하며 대규모 시위 등으로 최근 유류세 인상을 보류했던 프랑스가 부유세 부활을 예고했습니다. 벤자민 그리보 프랑스 정부 대변인은 오늘 RTL 라디오에 출연해 세제 관련 모든 정책은 수시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보 대변인은 지난해 사실상 폐지했던 부유세도 효과가 없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해 부유세 대상을 부동산 자산 등으로만 한정하며 사실상 부유세를 폐지해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전 세계 나라들이 북한에 대한 압박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Under President Trump, we are not abandoning international leadership or our friends.
미국의 상원 외교위원들이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미 국무부의 고위 관리가 북한의 해외 노동자를 노예 노동자로 규정했습니다. 내일 북한 지역은 대체로 흐리고 함경도 동해안 지역에 눈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또 오후부터 밤까지 평안도와 함경 내륙 지역도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8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8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1에서 2.5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3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전 세계 나라들이 북한에 대한 압박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며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들은 이들을 결집시킬 수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와 맺은 중거리 핵전력 조약 INF에서 탈퇴할 것을 예고하면서 북한의 미사일 개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은 많은 나라들이 대북 압박에 동참해왔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Under President Trump, we are not abandoning international leadership or our friends in the international system. Indeed, quite the contrary. Just look, as one example, at the historic number of countries which have gotten on board.
폼페오 장관은 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독일 마셜 펀드 주최 행사 기조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 임기 동안 미국은 국제사회 지도력이나 국제사회 체계 속에 있는 우리의 친구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면서 실상은 이와는 정반대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 문제를 사례로 제시하며 북한에 대한 압박 캠페인에 동참한 나라들의 기록적인 숫자를 보라고 말했습니다.
No other nation in the world could have rallied dozens of nations from every corner of the world to impose sanctions on the regime in Pyongyang. International bodies must help facilitate cooperation that bolsters the security and values of.
그러면서 미국 외에 다른 어떤 나라도 평양에 있는 정권에 제재를 부과하기 위해 세계 곳곳에 있는 수십여 나라들을 결집시키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같은 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와 맺은 중거리 핵 전력 조약 INF에서 탈퇴할 것을 예고하면서도 북한을 언급했습니다.
While Russia is responsible for the demise of the treaty, many other states, including China, North Korea, and Iran, are not parties to the INF treaty. This leaves them free to build all the intermediate.
조약이 종결되는 데 대한 책임이 러시아에 있는 상황에서 중국과 이란, 북한을 포함한 다른 많은 나라들은 조약의 당사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들 나라들은 모든 종류의 중거리 미사일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는 상태라고 폼페오 장관은 지적했습니다.
There is no reason the United States should continue to cede this crucial military advantage to revisionist powers like China, in particular when these weapons are being used to threaten and coerce the United States.
폼페오 장관은 미국의 입장에선 중국과 같은 수정주의 국가에 중요한 군사적 이점을 양도할 이유가 없다며 이러한 무기들이 미국과 아시아 내 미국의 동맹을 위협하고 강압하는 상황에선 특별히 더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폼페오 장관은 러시아가 INF 조약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되돌아오지 않을 경우 60일 이내 이 조약의 효력을 중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냉전 시절인 1987년 미국과 소련이 체결한 INF는 두 나라가 사거리 500km에서 5,500km 사이에 탄도와 순항미사일의 생산과 배치, 운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BOE 뉴스 함자입니다.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아직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차 정상회담을 원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라며 다음 회담에서는 싱가포르 약속을 실현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싱가포르에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2차 정상회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밝혔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4일 워싱턴에서 열린 월스트리트저널 최고경영자협회 연례 토론회에서 지금까지 북한은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서 한 약속에 부응하지 않았다며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정상회담이 생산적일 것으로 생각하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또 2차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싱가포르에서 한 약속들을 살펴보고 이를 실현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그러면서 이런 일이 일어날 때까지 어떤 경제 제재 완화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차 정상회담 개최 시기와 관련해서는 내년 1월이나 2월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이를 2차 미북 정상회담이 내년 1월이나 2월에 열릴 것으로 예상하며 회담 장소로 세 군데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또 이날 미국은 싱가포르 합의 사항을 계속 추구할 것이라며 북한이 자신들이 한 약속을 완수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위해 문을 열어놨고 북한이 거기로 걸어 들어와야 한다며 이것이 우리가 다음 회담에서 진전을 이루기를 희망하는 바라고 볼튼 보좌관은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매우 강력한 개인적 관계를 구축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또 자신 역시 김 위원장과 관계를 형성했다며 김 위원장과 싱가포르에서 나눈 대화를 소개했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당시 오찬에서 김 위원장이 함께 사진을 찍어야 한다면서 북한으로 돌아가 강경파들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당신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다고 말할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지난주 열린 미한 미중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주변국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적극 나서고 있지만 북한에 미치는 영향력은 한계가 뚜렷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장기간 답보 상태에 있는 미국과 북한 비핵화 협상에 지금 뭔가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예, 가장 분명한 조짐은 3일 판문점에서 열린 미국과 북한의 실무회담입니다.
네.
이 회담에서는 앤드류 김 미 중앙정보국 코리아 미션 센터장이 북한 측 대화 상대와 고위급 회담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센터장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내는 친서를 전달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보도도 있습니다. 미북 2차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준비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북한과 중국도 고위급 회동이 지금 예정돼 있죠?
예,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중국의 왕이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의 초청으로 내일부터 사흘간 베이징을 방문합니다. 리 외무상의 방북은 미북 협상의 와중에 다소 비켜나 있던 중국이 북핵 외교의 전면에 다시 등장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리영호 외무상의 중국행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전면적인 협력에 합의한 뒤 이뤄지는 것이어서 특별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자, 북핵 외교가 이렇게 다시 활기를 띠게 된 배경이 뭔지 한번 살펴볼까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내년 초 2차 정상회담 개최 의사를 좀 더 분명히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네.
아울러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적극적인 협력과 역할을 요청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방문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 분위기 전환에 크게 작용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협상과 관련해서 지금 새삼 한국,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죠?
예, 미북 실무회담에서 좀처럼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 실질적인 영향력이 있고요. 한국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소통이 가장 원활한 나라입니다. 따라서 두 나라가 김 위원장에게 자신의 의중을 설명하고 이를 통해서 김 위원장이 추가 비핵화 조치를 취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신이 김 위원장을 좋아하고 김 위원장과 함께 남은 합의를 마저 이행하기를 바라며 김 위원장이 바라는 바를 이뤄주겠다는 메시지를 전해달라 이렇게 당부한 것이 좋은 사례입니다.
네, 자 한국과 중국이 북한을 설득하면 북한이 움직일까요?
북한은 한국과 중국이 자신들과 미국 사이에서 적어도 균형 있는 중재자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두 나라가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그 영향력은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는 수준을 넘지 못할 전망입니다.
네네.
비핵화 실행에 관한 한 북한은 대화 상대방인 미국과의 단계적, 동시적 조치를 철저하게 고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괄목할 만한 진전이 가능할까요?
예, 그에 대한 답은 두 정상에게 달려 있습니다. 양측의 비핵화 협상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톱다운식 결정으로 시작된 것처럼 진전 여부도 두 정상의 결단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네.
미북 협상에서 드러난 두드러진 특징은 실무자들의 만남에서는 좀처럼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입니다. 북한이 고위급 회담을 거부하고 정상회담에 매달리는 이유이기도
네.
합니다.
자, 지금 미북 협상이 답보 상태에 있는 이유, 핵신고, 제재 문제, 이것 때문 아닙니까?
예, 양측은 이에 대해서 좀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팽팽한 기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과 북한 모두 제재 해제와 핵신고를 비핵화 협상의 마지막 단계 조치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건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이에 따른 미국의 상응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행 순서를 정한 로드맵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설령 서로가 원하는 조치가 당장은 아니어도 어느 시점에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상호 신뢰를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지금 서울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가능성에 대한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 정말 올해 안에 서울을 방문하게 될까요?
예, 한국 정부는 여전히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일이 촉박한 만큼 내년 초로 미뤄져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김 위원장은 현재 연내 방문의 득실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들은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비핵화의 첫 단계에도 진입하지 못했으며 회담 개최 전에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이해가 선결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반면에 트럼프 행정부의 접근법을 신뢰한다며 1차 회담 때와는 다를 것이라는 기대도 나왔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벤카딘 민주당 상원 의원은 비핵화 첫 번째 단계에도 들어서지 못한 상황에서 2차 정상회담을 개최하려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Well, we tried that before. And we've had a summit and we haven't gotten to the first phase. So I'm not sure why you would have a second summit without getting to
카딘 의원은 4일 VOA 기자 만나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아직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2차 정상회담을 원하는 것이라는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이날 발언에 대해 미국은 이미 1차 정상회담에서 이를 시도해봤으며 현재 비핵화의 첫 번째 단계에도 진입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차 정상회담 개최는 시기상조라며 반대 입장을 강력히 표명했습니다.
I think it's always good to have conversations, but I do think a summit is premature. Because there's been no real progress since the
대화하는 것은 늘 좋지만 북한과의 대화가 시작된 이후로 진정한 진전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2차 정상회담 개최는 시기상조라는 주장입니다. 카딘 의원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 신고와 핵 프로그램을 끝내기 위한 전략 제시 등 가장 첫 번째 조치들을 취했다는 징후가 전혀 없다며 이런 조치는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제거하기 위한 선결 조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번의 매우 눈에 띄는 회담이 있기 전 진전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밤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는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2차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As I said from the first summit, in the absence of preparation and understanding the depth of commitment of Kim Jong-un, you shouldn't gift him with another summit.
메넨데즈 의원은 1차 정상회담과 마찬가지로 회담에 대한 준비와 김정은이 한 약속의 깊이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 상황에서 김정은에게 또 한 번의 회담이라는 선물을 안겨줘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A summit has to be prepared for at the end of the day. You have to understand the depth of willingness of Kim Jong-un to actually move forward. You have to understand whether or not we can...
회담은 회담 이후를 대비해 준비돼야 하며 김정은이 실제로 비핵화에 나설 의지가 있는지 그 깊이를 이해한 뒤 정상회담을 개최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북한과 한반도 비핵화의 의미에 대해 합의된 정의조차 마련할 수 있는지 이해가 선결돼야 한다며 이런 모든 것들이 선결되기 전 정상회담 개최는 불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은 2차 정상회담에 나서는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Look, I'll leave that to them. I think I'm all for discussions to take place between ourselves and in North Korea. I know the first one was more of a public relations.
코커 위원장은 2차 정상회담 개최 여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결정할 일이라며 자신은 미국과 북한 간 논의가 이뤄지는 데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2차 정상회담은 홍보용 상황에 더 가까웠지만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의 면담 결과 매우 인상적이고 진지한 인물이라는 판단이 들었고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매우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자신은 이들이 최선의 접근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대북 역할론을 강조하고 있지만 미북 협상에서 중국의 협조는 여전히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중국은 지금의 상황에 만족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할 만한 영향력도 갖고 있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안소연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를 마친 뒤 귀국길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에 대해 100% 자신과 협력하기로 했다면서 대단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협력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았지만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론을 거듭 강조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딘챙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입니다.
I think what the president is certainly hoping for is that China will do more to actually press North Korea to come clean, provide a list of its nuclear facilities, nuclear materials.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모든 핵 관련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중국이 대북 압박을 위한 더 많은 일을 해주기를 확실히 바라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전직 관리들은 그러나 북한 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협력 의지와 영향력에 여전히 회의적입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는 4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미중이 완전히 협력할 만한 북한 관련 사안은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이나 긴장 고조를 막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oth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would like to avoid a war on the Korean Peninsula or the increased tension, but I don't know that it means more than that.
북한의 경제적 생존과 안전을 보장해온 중국이 북한에 막대한 영향력을 갖는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China is a source of economic survival for Pyongyang and ultimately its security guarantor.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조정관은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지만 한계가 역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Right now the U.S. is insisting on very substantial, significant North Korean nuclear concessions before
미국은 제재 완화에 앞서 북한의 크고 중대한 양보를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은 그런 접근을 현실적 방안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중국에겐 효과적으로 보이지 않는 입장을 미국이 계속 취하는 한 중국의 협조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세이머 조정관은 내다봤습니다. 세이머 전 조정관은 중국이 현재 대북 압박 강도를 높이거나 미국과 공조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China's main interest is in avoiding increase in tension. So as long as Kim Jong-un
중국의 주된 관심은 긴장 고조를 피하는 것인데 김정은이 핵미사일 실험을 자제하고 중국의 도발로 간주하는 미국의 군사훈련이 유예되는 현 상황을 중국은 상당히 편안하게 느끼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챙 연구원도 중국은 북한이 도발하지 않고 미북 간 거친 수사가 오가지 않는 현 상황에 익숙해졌다면서 북한 문제에 있어 얼마나 미국과 협력할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챙 연구원은 특히 대북 제재 이행은 중국이 할 수 있는 큰 역할 가운데 하나인데 중국은 이미 북한 선박에 유류를 옮겨 싣는 등의 여러 수법을 통해 대북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국무부 고위 관리가 북한의 해외 노동자를 노예 노동자로 규정했습니다. 중국이 많은 북한 노동자를 받아들이는 것은 이들이 임금을 챙길 수 없고 어떤 종류의 차이도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은경 기자입니다.
로라스톤 국무부 통화태 부차관보 대행은 중국이 과거 북한으로부터 수많은 노동자를 받아들인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m familiar with the fact that in the past China certainly accepted a large number of laborers from North Korea.
스톤 부차관보 대행은 4일 민주주의와 인권, 법치에 관한 중국의 도전을 주제로 열린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중국이 북한의 해외 노동자와 관련해 취한 행동들에 대해 알고 있느냐는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 의원의 질문에 정확한 최근 정보는 확인해 봐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해외 노동자들은 임금을 챙길 수 없고 어떤 종류의 자유도 없기 때문에 중국이 많은 북한 노동자들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런 북한의 해외 노동자들을 노예 노동자로 간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생각이 비슷한 파트너 국가들과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신규 노동자를 포함한 북한 노동자들이 해외로 파견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 협력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And one of the things that we worked with our like-minded partners in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was to ensure that the laborers
스톤 부차관보 대행은 중국이 여전히 북한 노동자를 받고 있느냐는 질문에 정확한 최근 정보는 확인해 봐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상원 외교의 동아태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가드너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북한의 해외 노동자 문제와 이를 받아들이려는 중국의 의지에 대해 지난 몇 년간 우려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In this subcommittee, we also held two hearings on North Korea, examining the shift from strategic patience policy of the last administration to the maximum pressure.
그러면서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인권 침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가드너 의원은 이날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올해 동아태 소위원회는 전임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에서 이번 행정부의 최대 압박과 관여 정책으로의 전환을 검토하는 두 번의 대북 청문회를 개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We agreed that clearly much more work needs to be done to achieve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of the North Korean regime as required.
이어 미국법에 명시된 대로 북한 정권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아직 분명히 많이 남아 있다는데 모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북한처럼 폐쇄된 나라의 인권 개선은 외부로부터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호세 우가즈 전 국제투명성기구 의장이 밝혔습니다. 북한의 개방이 이루어질 때까지 국제사회가 압박을 지속하고 내부 실태를 외부에 계속 폭로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가즈 전 의장은 북한과 같은 폐쇄적인 체제에 대한 반부패 인권 개선 전략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Difficult to plan any strategy on such a closed system, and we have the same problem with Venezuela and in current days with Nicaragua.
우가즈 전 의장은 3일 워싱턴의 민간 연구소 미 대륙간 대화에서 인권과 부패에서 국제법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토론에 참석 후 VOA 기자 만나 베네수엘라 등도 북한과 같은 문제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과 베네수엘라 같은 독재 정권은 내부 상황을 감시하고 평가하는 다자간 기구에 참여조차 허용하지 않고 참여를 허락하더라도 제한적이기 때문이란 설명입니다.
There are dictatorships that don't allow even the presence of multilateral institutions and it's very reduced space like China too for civil society.
그러면서 북한의 경우 인권 개선은 외부로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this has to be done from the outside. try to put as much pressure as possible, try to obtain information from all
외부로부터 가능한 최대한의 압박을 가하고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내부 실태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며 이를 폐쇄적인 시스템이 조금씩 개방될 때까지 끊임없이 노출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가지 전 의장은 또 국제투명성기구는 부패가 가장 심각한 나라 중 한 곳으로 매번 북한을 지목해왔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Transparency International has been ranking North Korea as one of the worst countries in the world. Now Venezuela is exactly in the same situation.
이어 현재 베네수엘라도 북한과 같은 상황이라며 이들 국가들은 체제의 폐쇄성과 낮은 투명성 그리고 민주주의 결핍 때문에 부패가 심각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적 공간이 없을 경우 체제가 붕괴되지 않는 이상 부패에 맞서는 것은 매우 어렵다며 역사적 경험에 따르면 이런 정권은 영원히 존속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인권 유린의 책임이 있는 북한 정권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는 것이 인권 개선을 위한 한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북한 정권의 폐쇄적 성격 때문에 ICC 회부를 정당화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외부의 압력이 중요하다며 국제사회가 함께 북한이 사회를 조금씩 개방하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편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둔 반부패 감시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는 2016년 국가별 연례 부패인식지수에서 5년 연속 북한에 최하위 점수를 주는 등 전 세계에서 부정부패가 가장 만연한 나라 중 한 곳으로 북한을 지목해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남북한 교육이 통일 등으로 통합될 경우 한국 교육자들은 승자 입장의 마음 자세를 지양해야 한다고 옛 동독의 교사와 탈북 교사들이 권고했습니다. 또 교사의 권위나 의무, 수업 환경도 남북 간에 많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과정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김영권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국의 교사 연봉과 학교 환경은 선진국이 주로 가입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우수한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OECD가 지난 9월 발표한 지난해 기준 교육 지표를 보면 한국의 15년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사 평균 연봉은 5만 3천여 달러, OECD 회원국 평균보다 적게는 4천에서 많게는 8천 달러를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2016년 기준으로 초등학교 16.5명, 중학교 14.7명, 고등학교 13.8명으로 여유가 넉넉합니다. 또 학생 인권 조례 제정으로 학생들에 대한 교사의 체벌은 상상하기 힘들고 오히려 학생의 권한이 많아져 요즘엔 교사들의 통제 수단이 너무 없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북한은 교원이 작은 수령으로 불릴 정도로 권위적이고 체벌이 일반화되어 있지만 연봉은 수십 달러도 되지 않을 정도로 매우 열악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북한 교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학생들을 혁명의 계승자로 키우는 직업적 혁명가여서 한국의 교육 환경과는 판이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렇게 다른 남북한 교육 환경을 통일로 어떻게 순조롭게 통합할지를 논의하는 토론회가 최근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독일의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한국 사무소가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한 북한 출신 교사들과 옛 동독 출신 교사는 모두 한국 교육자들의 마음 자세와 준비를 우선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옛 동독 수학교사 출신으로 현재 독일 작센주 교육문화부에 재직 중인 게랄드 하인체 일반학교 종일교육국 국장은 한국인들이 승자처럼 북한의 상황을 재단하려는 마음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Sie müssen sich Gedanken machen um Demokratisierung in Schule.
과거 독일 통합을 보면 서독의 삶은 거의 변화가 없었지만 동독은 사회 전반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겨 동서독 간의 승자와 패자 문화를 만드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체제 청산 과정에서 사회적 과오와 개인적 잘못을 구분하지 못해 불필요한 피해가 발생했고 여러 사안을 획일적으로 판단해 제재하고 해고하는 부정적 사례들도 있었다는 게 하인체 국장의 지적입니다. 그 결과 동독 출신들, 특히 엘리트 계층이 서독과 교류하며 느꼈던 굴욕감과 부당함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인체 국장은 교육 등 여러 분야의 재건 사업은 하나가 다른 하나를 돕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공동의 이익을 위해 공동 발전을 추구한다는 자세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Für die Zeit muss ich einen Punkt noch benennen, der uns heute große Probleme macht.
북한 출신으로 한국에서 탈북학생 대안학교인 여명학교 교사로 활동하는 이시밀 씨는 남북한이 독일 통일 과정을 참고해야 하지만 동서독보다 훨씬 극명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역 간의 격차로 인한 어떤 위화감, 소외감 이런 문제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독일의 경우 통일 후 서독교사에 비해 동독교사들이 좀 평가 덜화되는 경향이 있었다는 그 연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북한 교사들도 유사한 경험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남한의 교사들에 비해서 어떤 여러 면에서 열등하다고 느끼게 되거나 또 실제로 그런 어떤 시민의 어떤 시각이 있을 경우 많은 소외감, 위화감이 사실 조성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정적 기류가 북한 전역에 대한 한국인들의 편견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겁니다. 북한 교사 출신으로 인천의 초등학교에서 통일 전담 교육사로 활동하는 최경희 씨는 한국 교사들이 북한의 교사와 학생들을 가르치려는 자세를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인들은 한국의 발전상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 교사들이 북한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에 반감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인들은 자존심이 무척 세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가르친다는 자세는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시밀 교사도 북한 교사들에 대한 재교육이 필요하겠지만 한국의 것을 전수한다는 생각도 버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북한 교사들의 재교육이 우리가 북한 교사들을 다시 교육시켜서 남한 사회에 어떤 적합한 교사들을 만들려는 의도가 전혀 아니라 북한 사람들을 북한 사회를 돕고 북한의 어떤 인재들을 양성할 수 있는 선생님들을 잘 역량을 강화시켜 잘 세워주기 위한 어떤 도와주고 지원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교사 재교육의 방향을 이제 제시해 봅니다.
즉각적인 통합보단 점진적인 통합, 시간적 여유를 갖고 접근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교사는 또 한국 내 탈북민 학생과 교사들을 설문조사한 결과 영어보다 오히려 국어가 더 어렵다고 할 정도로 언어와 문화의 차이가 큰 점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직설적인 화법을 주로 쓰지만 한국인들은 간접 화법을 구사하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예의상 애들로 한 말에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해 탈북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또 북한의 사상교육 교사들을 무조건 해고하기보다 부전공 등을 살려 행정이나 상담교사로 활용하는 방법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시밀 교사는 아울러 북한 교사 출신 탈북민들을 설문조사한 결과 북한 교사들에 대한 민주시민 사회 교육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시민 교육이 가장 우선시돼야 된다. 그리고 인권 교육, 학생에 대한 인권, 그리고 학생 상담 교육, 학생을 어떻게 생활 지도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죠. 그리고 성평등 교육,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셨고.
독일의 하인체 국장은 동서독 전환 때도 사회주의를 가르친 교사들이 불과 6개월여 만에 다른 정치적 입장을 가르쳐야 하는 이른바 전환 선생들이 있었다고 상기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동독 젊은이들은 이미 세상에 대해 많이 깨었고 진보적이어서 이런 전환 교사들에 대해 불신이 많았다며 통독 전부터 교사와 학생들 사이에 이런 갈등이 있었던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하인체 국장과 탈북 전문가들은 통일은 준비한 만큼 기다려지고 기대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회피하게 된다며 거듭 탈북민 교사 등을 활용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가르쳐 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상대로 막대한 관세를 또다시 경고했습니다. 앞으로 90일 내에 제대로 된 통상 합의가 나와야 한다고 중국 측에 촉구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에 중거리 핵전력 조약 INF를 지키라면서 60일 시한을 제시했고요.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하는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가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법원에 전달한 소식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소식부터 보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관세 부과를 다시 한번 경고했습니까?
네, 나는 관세맨이다. 우리나라에 부를 약탈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비용을 지불하게 하겠다. 이렇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 인터넷 트위터에 적었습니다. 그 대상이 중국인데요.
네.
우리는 중국과 진짜 합의를 하거나 아니면 아무런 합의도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했습니다. 중국과의 90일간의 이 통상 협상이 불발되면 지체 없이 고율 관세 부과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예고한 거라 마찬가지인데요.
네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강경 발언에 맞춰서 미 통상 당국도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통상 당국도 벌써 움직임이 있습니까?
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이 같은 날 4일 이 경제 전문 방송 CNBC와 인터뷰했는데요.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과 했던 말을 충실하게 이행한다면 모두가 행복해질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일 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약속한 내용들을 실천하라는 얘기인데요. 당시 시 주석은 미국산 자동차 관세 인하, 또 농산물 수입 확대 등을 약속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밝힌 바 있습니다.
네. 미국이 이렇게 말한 데 대해서 중국은 어떤 반응인가요?
네, 앞으로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좋은 결과를 낼 자신이 있다고 중국 정부가 말했습니다. 이 가오펑 상무부 대변인이 5일 성명을 냈는데요. 시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1일 회담이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면서 회담 결과 실행에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양측 경제무역 대표단이 90일 안에 명확한 시간표와 로드맵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협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최종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양측의 협상 과정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중국의 자세가 꽤 적극적이군요.
네.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실천 방안도 내놨습니까?
네, 이번에 구체적인 내용이 좀 나왔는데요. 뭐 사실 중국이 매번 이 미국과의 통상 협의를 존중한다 이렇게만 말하고 뭐 실천 방안을 공개하지 않아서 미국의 불만을 샀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이 미국의 핵심 요구 사항 가운데 하나죠. 이 지식 재산권 보호와 관련해서 전향된 조치를 내놨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 지식 재산권을 상습적으로 침해하거나 특허 출원할 때 허위 서류를 낸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조치를 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줄여서 발개위라고 부르는데, 이 발개위가 발표했다고 5일 관영 신화통신이 전했는데요. 이 조치는 발개위와 함께 인민은행, 국가지식재산권국, 또 최고법원 등 38개 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네. 미국이 러시아의 중거리 핵전력 조약 INF를 지키라고 시한을 제시했군요.
네, 러시아가 중거리 핵전력 조약 INF를 위반한 상태로 이 조약이 규정한 군비 통제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고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밝혔는데요. 이 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의 연설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러시아가 이 조약을 준수할 시간을 60일 동안 주겠다고 폼페오 장관이 선언했습니다.
네. 자, 중거리 핵전력 조약, INF가 뭔지, 어떤 조약인지 좀 살펴보죠.
네, 이 냉전 시절이었죠. 지난 1987년에 로널드 레이건 당시 미국 대통령, 그리고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비에트 연방, 이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체결한 군축 조약입니다. 중거리, 그러니까 사거리 500km에서 5,500km까지 이 순항 미사일, 크루즈 미사일과 탄도 미사일을 만들거나 배치하거나 또는 운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이런 조약을 맺게 된 건가요?
네, 당시 소련이 갖고 있던 이 SS-20 미사일 비행거리가 5,000km를 훨씬 넘겼는데요. 이 모스크바 인근에서 발사하면 서유럽 대부분 국가는 물론이고 중동과 아시아, 또 미국의 알래스카까지 닿았습니다.
네.
그래서 세계 안보의 중대한 위해 요인으로 꼽혔고요. 이런 종류의 무기들을 미국과 소련이 동시에 없애자고 뜻을 모은 겁니다. 이 조약 발효 이후 미국과 소련 두 나라는 이 총 2,600기에 달하는 지상발사 순항 미사일을 폐기했는데요. 이 핵전쟁 위험을 현저하게 낮춘 그런 약속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니까 30여 년 전에 미국과 소련이 맺은 약속인데 이게 네. 지금 다시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가 뭐죠?
네, 이 소련의 조약 준수 의무를 승계한 러시아가 이 몇 년 전부터 미사일 생산과 배치 또 운용을 늘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러시아의 INF 위반을 지적했는데요. 지난 10월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수년째 조약을 준수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 상황에서 미국은 조약을 파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달에 미국이 INF를 파기하면 응당한 조치로 맞서겠다고 또 말을 했죠.
지금 미국이 주목하고 있는 러시아 미사일 활동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뭐 두 가지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 S-400, S-400 방공 미사일이 있습니다. 러시아가 유럽과 중동 각지에 확산하고 있어서 미국뿐 아니라 이 서방 국가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S-400은 미국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이 사드와 비슷해서요. 이 적이 먼저 쏜 것을 맞춰서 떨어뜨리는 이 미사일 방어체계인데요. 하지만 이 최첨단 레이더와 정찰 장비, 운용 부대 등이 함께 배치되기 때문에 주변 국가들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S-400 미사일이 어느 나라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 건가요?
예, 이 터키가 있는데요. 터키가 올해 S-400을 도입하기로 하면서 유럽 안보의 쟁점이 됐습니다. 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 중에서 처음인데요. 얼마 전에 이 사우디아라비아도 S-400 이 도입 계약을 맺었습니다. 또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갈등이 고조되는 와중에 크림반도에도 추가 배치됐는데요. 앞서 내전 중인 시리아에 S-400을 가져다 놓는다는 그런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네, S-400 미사일 배치 확대가 INF 위반이라고 미국이 보는 건가요?
네, 이 미국이 INF 위반으로 문제 삼는 것은 사실 뭐 또 다른 러시아산 미사일 SSC-8이 더 문제가 되는데요.
네네.
이건 방어용이 아니라 이 핵탄두를 달고 장거리를 날아서 목표 지점에 떨어뜨릴 수 있는 미사일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쏘면 유럽 주요 국가들을 핵 공격할 수 있는 기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SC-8 미사일을 만들고 운용하는 게 다른 나라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미군 당국은 최근 수년 동안 러시아군이 SSC-8 운용을 확대하는 동향을 파악했습니다. INF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 관련 정보를 나토 동맹국들과 공유하고 대응 훈련도 여러 차례 진행했습니다.
러시아 쪽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러시아 쪽에서는 INF를 위반한 일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 INF 조약이 추구하는 바를 엄격히 준수하고 미국 측도 그걸 알고 있다. 이렇게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이 4일 기자들에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미국이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러시아는 SSC-8 미사일의 사거리가 500km를 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이 지금 러시아에 INF 준수할 시한을 60일 제시를 했죠.
네.
바뀌는 게 없다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그러면은 뭐 미국은 즉각 INF 파기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이 폼페오 국무장관이 설명했습니다. 파기 절차는 6개월로 예정이 됐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군비 경쟁이 다시 고조될 것으로 국제사회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중국 정상이 함께 군비 경쟁 중단을 논의하자고 며칠 전 트위터를 통해서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국내 소식 보겠습니다. 4일 저녁입니다. 특검 수사와 관련해서 아주 주목할 만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이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하고 있는 뮬러 특별검사 측이 이날 워싱턴 DC 소재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메모가 공개됐습니다. 특검 측은 이 메모에서 플린 전 보좌관의 선고 형량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이 플린 전 보좌관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참고로 러시아 스캔들은 지난 2016년 미국 대선 기간을 전후해서 이 트럼프 후보 진영과 러시아가 내통했다는 의혹을 말하죠.
네. 이 플린 전 보좌관 특검에 기소됐죠?
맞습니다. 이 미 연방수사국 FBI에 거짓으로 진술한 혐의로 특검에 기소됐고요. 지난해 12월에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거짓말을 했다는 건가요?
네, 플린 전 보좌관이 이 지난 대선 기간을 전후로 해서 세르게이 키슬락 전 워싱턴 주재 이 러시아 대사를 직접 만나거나 전화로 통화를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이 바락 오바마 행정부가 단행한 러시아 제재 문제를 논의했다고 하는데 논의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네네. 이와 관련해서 지난해 1월 24일 이 FBI에 허위 증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그리고 이 문제 때문에 플린 전 보좌관이 경질된 거고요.
맞습니다. 이 러시아 관리를 만났다는 사실을 숨겼다는 이유로 결국 지난해 2월에 국가안보보좌관 자리에 오른 지 23일 만에 뭐 한 달도 안 돼서 경질됐습니다. 네네. 플린 전 보좌관 이후 러시아 스캔들 수사에서 핵심 인물로 떠오르면서 기소됐고요. 그동안 특검팀의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네, 그런데 특검이 이 플린 전 보좌관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지 말라 이런 의견을 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이 플린 전 보좌관이 많은 수사에 협조했고 특히 트럼프 후보 진영과 러시아 사이 관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징역형을 부여하지 않고 이 법이 허용하는 가장 낮은 형을 선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권고했습니다.
이 플린 전 보좌관이 특검 수사에 아주 유용한 정보를 많이 줬다는 그런 얘기인데 네. 어떤 정보를 제공했는지 메모에 나와 있습니까?
네,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 특검이 법원에 보낸 메모를 보면은 많은 부분이 가려져 있습니다. 굵고 검은 선으로 가려져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특검은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해서 민감한 내용은 모두 숨겼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플린 전 보좌관이 트럼프 진영과 러시아 사이 관계에 대한 1차 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뭐 그렇다면 특검 내부에 가려진 부분에 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뭐 계속 궁금증을 자아내겠는데요.
네, 그럴 겁니다. 그런데 메모에서 이 플린 전 보좌관이 범죄 수사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요. 특검 측이 어떤 혐의를 범죄 행위로 보고 있는지도 사람들의 관심사입니다.
네, 이 4일 공개된 메모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도 나온 말이 있습니까?
아직 뭐 특별한 말은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앞서서 3일 인터넷 트위터에 이 측근이었던 로저 스톤 씨를 언급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스톤 씨를 칭찬했습니다.
네, 스톤 씨는 위키리크스하고 관련이 있죠?
맞습니다. 이 스톤 씨가 지난 대선 기간에 이 폭로 전문 사이트인 위키리크스와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불리한 자료를 유출하는 문제를 논의했다는 그런 의혹이 나온 바 있습니다.
네.
스톤 씨는 이와 관련해서 특검에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스톤 씨는 연방 상원 정보위원회 조사에서도 수정헌법 5조에 근거해서 증언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수정헌법 5조는 본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거부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 지역 대체로 구름 많고 오후에 가끔 눈 내리는 곳도 많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는 영하 4도, 낮 최고 3도, 신의주 아침 기온 영하 4도, 낮 기온은 0도, 강계 아침 기온 영하 10도, 낮 기온은 0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 지역 구름 많이 낀 날씨입니다. 해저 아침 최저는 영하 3도, 낮 최고 5도, 사리원 아침에는 영하 5도, 낮 기온은 4도입니다. 함경남북도 대체로 흐리고 함경북도 지역은 오전부터 눈 내리고 오후에는 거의 대부분 지역에 눈 내리겠습니다. 풍산 아침 최저 영하 13도, 낮 최고 영하 3도, 청진 아침에는 영하 5도, 낮 기온은 영하 1도, 삼지연은 아침 최저 영하 17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7도입니다. 12월 5일 수요일 VOA 저녁방송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존 볼튼 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북한이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서 한 약속에 부응하지 않았다면서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2차 정상회담이 생산적일 것으로 생각하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어제 워싱턴에서 열린 월스트리트저널 최고경영자협회 연례 토론회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 전망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볼튼 보좌관은 2차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한 약속들을 살펴보고 이를 실현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일어날 때까지 어떤 경제 제재 완화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2차 정상회담 개최 시기와 관련해선 내년 1월이나 2월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아르헨티나 미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사항을 즉각 시행하고 앞으로 90일간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오늘 성명을 통해 지난 1일 시진핑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 정상회담이 성공적이었으며 합의 이행을 자신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양국 경제무역 대표단이 90일 안에 명확한 시간표와 로드맵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협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이미 합의한 특정 사안에 대해 이른 시일 안에 이행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일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정상회담을 한 뒤 중국 정부가 회담 결과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은 러시아가 중거리 핵전력 조약 INF를 위반했다는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러시아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마리하 자하로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러시아는 이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계속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러시아 주재 미국 대사관은 어제 문서를 통해 러시아가 조약을 준수하지 않으면 미국은 중거리 핵전력 조약을 탈퇴할 것이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자하로바 대변인은 미국의 주장은 근거 없는 추측에 불과하다며 러시아의 위반 사실에 대해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뷰에이 세계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달 30일 타계한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의 장례식이 오늘 오전 11시 워싱턴 국립대성당에서 국장으로 엄수됩니다. 장례식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내외와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또 지미 카터 전 대통령 내외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고인의 아들인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유족을 대표해 조사를 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은 예정되지 않았습니다. 국장이 끝난 뒤 부시 전 대통령의 유해는 텍사스주 컬리지 스테이션에 있는 A&M 대학의 대통령 도서관으로 옮겨져 지난 4월 타계한 부인 바버라 부시의 유해 옆에 안장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장례식이 열리는 오늘을 국가 애도의 날로 지정하고 공공 건물의 조기 개양을 지시했습니다. 중국과 포르투갈이 1대1로 사업을 포함한 양국 간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어제 중남미 유럽 순방 마지막 방문지인 포르투갈에서 마르셀루 헤벨루 지소자 대통령과 이같이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회담에서 포르투갈이 하나의 중국 정책을 견지한 것을 높이 평가하며 포르투갈과 상호 핵심적인 이익과 주요 관심사에서 계속 이해하고 지지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포르투갈이 유럽연합 내에서 계속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해 중국과 유럽 관계 발전을 이끌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지 소자 대통령은 이에 대해 포르투갈은 1대1로 구상을 지지하며 1대1로 유럽 길목의 중심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세제 개혁 정책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 등으로 최근 유류세 인상을 보류했던 프랑스 정부가 부유세 부활을 예고했습니다. 벤자민 그리보 프랑스 정부 대변인은 오늘 RTL 라디오에 출연해 세제 관련 모든 정책은 수시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보 대변인은 그러면서 지난해 사실상 폐지했던 부유세도 효과가 없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해 부유세 대상을 부동산 자산 등으로만 한정하며 사실상 부유세를 폐지해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5840, 9800, 1157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